백성이 일으킨 6.25 남침 전쟁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채 1953년 7월 27일 막을 내렸다. 김일성의 욕심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북한은 많은 것을 잃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전쟁을 누가 일으켰고 왜 지게 만들었는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한국전쟁에 대해서 북한 권력 핵심 측에서 전쟁 직후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쟁을 왜 그런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미국이 참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것, 그리고 남로당의 역량에 대해서 과대평가한 것,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런 것을 왜 미리 예측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전쟁에서 지게 만든 패전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은 북한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김일성이다. 그런데 그는 휴전 직후 총살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 일가의 독재 정치는 오늘날까지 6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전쟁의 주범인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키고 패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무소불위 독재의 제왕이 될 수 있었을까?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 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3부 김일성을 반대하는 자 모조리 숙청이다. 김일성이 박헌영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을 숙청하고 권력을 잡은 배경을 알기 위해선 6.25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소련의 예상과 달리 유엔이 참전했고 북한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김일성의 신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한국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지휘를 맡겼던 것처럼 김일성도 조중연합군 사령관인 팽덕회에게 지휘권을 넘긴 것이다.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은 어느 순간 모든 지휘권을 상실한다. 북한 전략센터 김광인 소장.
조중연합군이 구성이 되면서 연합군 사령관이 이제 팽덕회가 되면서 김일성은 그냥 그 아무 실권이 없는 이 존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수모도 많이 겪어요. 전선에서 김일성이 집차가 지나가는데 중공군이 막아서 가지고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하는 김일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자연스럽게 노동당 쪽에 관심을 갖게 돼요. 당 쪽에.
조중연합군이 만들어지고 지휘권이 팽덕회에게 넘어간 후 김일성은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가 된다. 그때 김일성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감을 감지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책임에서 벗어나 홀로 살아남을지 곰곰이 따져보게 된다. 전쟁의 책임론에 휘말리면 김일성은 책임자였던 만큼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은 은밀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나를 대신할 희생자, 재물을 찾아야 돼.
김일성의 첫 번째 숙청 대상자는 당시 제2군단장 무정이었다. 1950년 12월 4일 압록강 중류 별오리 지역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 자리에서 큰 싸움이 벌어진다. 북한 전략센터 김광인 소장.
50년 12월에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가 열리는데 3차 전원회의가 별오리 향아리에서 열리는데 지금 향아리입니다. 장강군. 그때 이제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둘이 아주 격렬하게 싸움을 벌입니다. 소련 군사 고문단이 지켜보는 앞에서 둘이 젖더리 던지면서 서로 전쟁 책임을 전가하고 싸우면서 크게 한번 소동을 벌였고 그 와중에 이제 무정 장군 같은 사람들이 뭐 군벌기가 있다고 해서 책벌을 받고 김일성 직계했던 임춘추, 최강, 오진우 같은 사람들이 다 견책을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김일성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지목했던 인물 무정. 무정은 김일성이 중학생 시절에 이미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던 항일 무장투쟁의 원로였다. 김일성은 군대 안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무정을 재기불능 상태로 빠뜨리기 위해 공격했고 무정을 숙청하는 데 성공한다. 자신감을 얻은 김일성. 이번에는 당을 장악하고 있던 소련파 허가이까지 숙청 대상으로 삼는다. 소련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김일성의 입장에서 소련파를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 중앙당 비서 황장엽 선생.
그런데 김일성에는 국내 집안이 없었거든. 소련 군대가 갑자기 내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련 군대가 자꾸 김일성을 영웅처럼 내세웠지만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거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선전쟁이 일어나면서 최고 사령관으로 됐거든. 최고 사령관으로 되니까 군권을 가지게 됐지. 그때부터 자기 집안을 꾸리자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먼저 허가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남로당 계통을 다 제거하고 56년에 가서는 연안파하고 소련파에게 연합한 걸 이제 또 제거를 하고.
김일성은 1951년 11월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허가이를 비판하고 나선다. 당시 허가이는 전투에서 패배해 후퇴 중 당증을 벌인 당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 수십만의 당원들이 출당을 하는 일이 있었다. 김일성이 이를 문제 삼아 허가이를 맹공격했고 허가이는 당 제1비서에서 농업 담당 부수상으로 내려앉는다. 이후 허가이는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만 남아있을 뿐이다. 소련파까지 숙청하는 데 성공한 김일성. 이제 박헌영과 남조선 노동당파만 제거하면 완벽하게 권력을 잡게 된다. 김일성이 박헌영을 숙청한 방법은 조선 현대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아주 잔인한 방법이 동원된다. 1953년 어느 날 개가 사람을 물어뜯는 소리와 한 인간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개한테 물어뜯기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자 박헌영이다. 전 중앙정보부 부장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현재는 북한 민주화 포럼 상임대표인 이동복 씨.
그 전쟁과는 총화 그 이제 평가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박헌영이와 이강국 일파의 그 남로단계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강국이랑 다 죽었고 박헌영이는 본인이 시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 시인을 안 하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꼭 돼지 우리 같은데 돼지와 같이 살게 하면서 했는데 박헌영이 끝내 그걸 거부했어요. 끝내 거부하다가 53년 언젠가 개를 풀어넣어가지고 개가 너무 물어뜯으니까 박헌영이 항복을 하고
당시 박헌영에게 씌운 혐의는 두 가지. 간첩 혐의와 내란 가담 행위. 그러나 박헌영은 심한 고문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란 가담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간첩 혐의를 시인했다는 것도 뚜렷한 근거는 없다. 박헌영에게 간첩 혐의와 내란 가담 음모를 뒤집어 씌운 인물, 개한테 물어뜯기는 고문을 가한 자가 바로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자신을 대신해 전쟁에 패한 책임을 질 재물이 필요했고 박헌영을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1956년 7월
박헌영을 향해 쏴!
박헌영은 결국 총살당하고 만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박헌영. 김일성이 잔인하게 숙청한 박헌영은 누구인가? 김일성은 왜 하필 박헌영을 희생양으로 삼았을까? 김일성에 의해 총살당한 박헌영. 박헌영은 1900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공산주의 운동가이자 조선공산당의 창시자다. 그는 1921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이루크츠크파 고려공산당에 입당, 같은 해 고려공산 청년동맹 책임 비서가 된다. 그리고 1925년 4월 17일 김약수, 김재봉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 창당 대회를 열어 공산당을 조직했고 18일 고려공산청년회를 결성해 책임 비서를 맡는다. 일제 지하에서도 지하 활동을 통해 조선 내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통합시키고 이끌었다. 명실공히 조선반도에서 공산당을 만든 조선공산당의 창시자다. 누가 봐도 공산당에 관한한 김일성보다 한수 위의 인물. 김일성은 조선반도의 공산당 1인자 박헌영을 왜 잔인한 방법으로 숙청했을까? 김일성이 숙청 대상자로 박헌영을 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 패전의 원인 중에 하나로 떠오른 남조선 활동의 부진을 남조선 노동당을 만든 박헌영에게 뒤집어 씌우기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실질적인 이유는 박헌영이 조선 노동당을 만든 인물이기 때문이다.
옛날 분들은 조선 노동당은 박헌영이 만들었다 이렇게 가끔 술자리에서 한탄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지네끼리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여전히 김일성이 만들어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죠.
조선노동당은 당연히 김일성 동지 당이라 하거든요. 조선노동당이 기원은 타도제우시동맹, 약칭 트대에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아, 그거 당연히 뭐 수령님이라고 부르는 김일성이가 창건했다고 돼 있죠. 아, 1945년도 10월 10일 날 조선노동당이 창건이 됐고요. 그때는 이제 공산당이죠.
북한 주민들의 증언대로 김일성은 자신이 조선노동당을 창당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레닌의 주도로 1919년 러시아에서 창립된 국제공산주의 조직 코민테른의 일국일당 원칙, 즉 하나의 나라에는 하나의 공산당을 원칙으로 하는 일국일당의 원칙에 따라 조선반도는 박헌영이 1925년에 만든 조선공산당이 뿌리가 되는 것이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명환 연구위원.
김일성은 자립적인 능력으로 북한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통합시키지 못했지만 박헌영은 자립적인 능력으로 남한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통합시키고 이끌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꽤 유능한 그런 공산주의자이고 상당히 권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처음으로 만든 시기는 1925년 4월 17일. 반면 김일성이 조선공산당에 처음 입당한 시기는 1945년 10월이다. 김일성은 조선공산당이 아닌 중국공산당에서 먼저 활동을 하는데 1931년부터 1945년 10월까지는 중국공산당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소련에 남아있는 기록물에도 김일성의 소속은 중국공산당이라고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다. 김일성이 조선공산당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1945년 8월 조국이 광복된 이후다. 그 시기 조선공산당의 창시자인 박헌영은 조국이 해방을 하자 45년 9월 10일 조선공산당을 다시 재창건했는데 겨우 한 달이 지난 1945년 10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소련이 평양에다 조선공산당을 창당하려 한 것, 그리고 소련은 스탈린의 말을 잘 듣는 김일성을 앉히려 한다. 그런데 이미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박헌영을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기에 강하게 반발한다. 북한 전략센터 김광인 소장.
서울에 중앙당이 있는데 무슨 또 당을 만 이건 분파행동이다.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박헌영과 김일성이 단판을 하게 되는데 10월 8일 날 개성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이 만나요. 둘이 만나가 단판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로마넨코라고 하는 소련 점령군 사령부 정치사령관이 옆에 배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의 주장은 뭐냐면 평양에 독자적인 공산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박헌영은 안 된다. 서울에 내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박헌영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 모스크바의 뜻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스크바의 뜻이라는 것은 곧 평양에 있는 소련군 정치사령부거든요. 그래서 로마넨코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로마넨코 얘기가 김일성과 자기 뜻이 같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절충안을 내는데 그것이
그래서 합의를 한 형태가 조선공산당 평양 지점 같은 북조선 분국을 만든 것이다. 훗날 당시 분국에 반대했던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휴전 이후 숙청되고 만다. 어쨌든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결성되고 당시 김용범이 책임비서를 맡는다. 그러나 두 달도 지나지 않아 1945년 12월 17일 북조선 분국 3차 확대 회의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명칭을 북조선 공산당으로 바꾸고 김일성이 책임비서에 임명된다. 1946년 8월에는 조선신민당과 합당해 북조선노동당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서울중앙과의 공식 비공식적인 관계를 끊어버린다. 조선공산당이 서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박헌영은 1946년 10월 북한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었다. 6.25 전쟁 당시 남로당에서 활약했던 박갑동 총책의 증언.
박헌영이 입국 안 왔더라면 또 우리 정책이 달라지는 몰라요. 그런데 김일성은 지금 마저 그 중국전쟁이란 말이야. 인질 잡아놓은 말이야. 뭐 박헌영 인질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말이야. 예? 병원을 받더라도 말이야. 그래서 뭐 일을 하자고 말 반대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평양에서 온 참말로 말이죠. 평양 출신 참말이야. 박헌영 이름을 오는데 거절도 못하고 말이야. 김삼룡이 참 고생했습니다.
남한에서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넘어간 박헌영. 그때 이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소련의 막강한 지지를 얻고 있었고 박헌영은 지지 기반이던 남한을 떠나왔기 때문에 입지가 대폭 줄어들고 만다. 이후 1949년 6월 30일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이 합쳐져 조선노동당이 만들어지고 위원장은 김일성, 부위원장을 박헌영이 맡는다. 박헌영은 김일성과 함께 스탈린을 찾아가 6.25 전쟁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김일성이 이런 박헌영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남침을 할 경우 남조선 노동당이 조직한 20만 명의 사람들이 봉기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디. 그 책임을 박헌영한테 떠넘기는 기야. 안 그럼 내가 위원장이니 패전의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디.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살기 위해선 박헌영은 반드시 죽여야 돼.
김일성은 어떻게든 전쟁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했다. 동시에 눈에 가시가 닿던 박헌영을 제거해야 했던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사흘이 지난 7월 30일 김일성은 이승엽, 조일명, 림화, 이강국 등 남조선 노동당 계열의 핵심 간부 12명을 반국가 반혁명 간첩죄로 체포한다. 곧이어 박헌영도 같은 혐의로 체포하게 된다. 1953년 8월 5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박헌영 등 7명을 반역자로 몰아 제명 처분한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열린 북한 최고재판소 특별군사법정.
리승엽과 리강국 등 10명은 미군의 스파이로 활동해 사형에 처한다.
박헌영에 대한 재판은 소련의 태도를 감안해 1955년 12월에 비밀리에 열렸으며 역시 사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1956년 7월 조선공산당의 창시자인 박헌영은 김일성에 의해 김일성이 계획한 시나리오에 의해 사형되고 만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키고 패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동시에 북한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혁명의 대선배인 박헌영을 제거한 것이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헌영을 처벌한 것은 박헌영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 그런 측면도 있고 남도단계를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박헌영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현실 때문에 박헌영과 남도단계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처벌한 것이 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 볼 때 고향을 버리고 보침을 싸들고 북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해서건 아니면 뭐 김일성은 종결해서건 어쨌든 고향을 버리고 북으로 쫓아 올라온 사람들을 광범하고 잔혹하게 처벌하고 탄압한 것은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정의감을 저버린 그런 행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953년부터 1955년까지는 박헌영 이승엽 도당의 남은 해독을 청산하기 위한 사상검토회의가 열렸고 남조선노동당 계열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진다. 정든 고향을 떠나 북한으로 온 남조선노동당 쪽 사람들은 김일성 일파에 의해 잔인하게 제거된다. 전 조선인민군 협조단 무용 배우였던 김영순 씨.
계속 봤어요. 오늘은 이게 떨어졌다, 내일은 이게 떨어졌다, 모레는 이게 떨어졌다, 걸피는 이게 떨어졌다 하는 걸 그래서 그걸 별로 신기하지 않게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 아니, 죽어 나갔다. 누가 봐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김일성인 만큼 책임 역시 지휘권을 가졌던 김일성에게 있다. 이런 사실은 소련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소련은 김일성이 박헌영과 남조선 노동당 계열을 숙청하고 패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스탈린이 박헌영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박헌영을 따르는 세력이 상당했고 박헌영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 스탈린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소련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김일성이 소련의 지지를 받으면서 박헌영의 남조선 노동당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이다. 박헌영과 남조선 노동당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사라졌으나 패전의 책임은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만큼 6.25 전쟁의 상처가 컸던 것이다. 휴전협정 이후 북한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 과정의 오류를 범한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총화가 열린다. 자칫하면 김일성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김일성에게는 또 다른 희생자가 필요했다. 김일성은 자신이 살기 위해 더 많은 재물이 필요했고 북한에서는 휴전 이후 본격적으로 피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한다. 김일성 피의 역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уже было поздно. Я в постели был. Звонок. Звонит Маленков.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후르쇼브가 스탈린의 개인 숭배 사상을 비판하고 나선다. 스탈린이 갑자기 사망한 후 등장한 후르쇼브는 스탈린을 거부했고 스탈린에 대한 비판은 공산권 국가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모택동은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질까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앙정보부 부장 특별보좌관을 지낸 북한 민주화 포럼 이동복 상임대표.
북한의 스타 김일성의 경우는 그보다 더 문제가 절실했던 것이 김일성은 해방 후 정말 스탈린이 만들어낸 인물이고 또 스탈린을 가장 충실하게 본받는 정치 스타일을 북한에다가 도입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탈린 격강운동을 하면은 거기 동조하면은 언젠가 얻어맞는 표적으로 자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때는 아직까지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아직도 힘이 있을 테니까.
스탈린을 향한 비판이 자신에게도 이어질까 전전긍긍하던 김일성. 실제로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만든 인물이 스탈린이었고 김일성 역시 스탈린 만세를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인물이었다. 또 김일성은 스탈린을 모방해 개인 숭배 분위기를 조장했는데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개인 숭배가 가장 심했다고 전해진다. 김일성은 공산주의 투쟁 경력이 짧아 어떻게든 자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선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김일성은 스탈린 개인 숭배에 대한 비판이 곧 김일성 개인 숭배 비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고 실제로 김일성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만다.
53년부터 그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을 하고 56년부터 5개년 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전후 복구라고 했지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를 장기 방문하면서 거의 한 50일에 가까운 장기 방문을 하면서 가서 좀 그 원조를 얻으려고 떠났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소련파와 연합파가 합작을 해서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할, 쫓아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죠. 왜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냐 하면은 김일성이 너무 스탈린의 흉내를 내서 뭐 강압정치를 하고 정보정치를 하고 수용소로 보내고 우상화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 북한 권력 상층분에 김일성파 이외 나머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었는데 53년 3월에 스탈린이 죽고 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때 후르쇼프가 등장해서 스탈린 비판을 하니까 이제 세상이 바뀐 겁니다.
김광인 북한 전략센터 소장의 설명처럼 스탈린의 독재가 비판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안에서도 김일성 개인 독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김일성의 독재를 비판한 세력은 크게 연안파와 소련파들. 소련파는 소련이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파견한 소련계 조선인. 연안파는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세력이다. 김두봉, 최창익을 필두로 한 연안파와 소련파의 박창옥 등 연합세력이 소련 공산당의 개인 숭배 비판 노선을 등에 업고 김일성의 개인 숭배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1956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나는 소련파 박창옥입니다. 김일성 동지는 독재를 하려 합니다. 독재는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연안파 최창익 열수다. 독재는 막아야 합니다. 김일성 동지가 독재 정치를 하도록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당시 북한의 인테리 중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들은 개인 숭배를 비판하는 쪽을 택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숙청당한 남조선 노동당을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모조리 쏴 죽이라! 나 김일성한테 반대하면 모조리 숙청이야!
김일성이 즉각 군대를 동원한 것이다. 박창옥과 최창익의 연합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살벌한 기운이 북한 전역에서 감도는 가운데 연안파이자 상업상인 윤공흠과 직업동맹위원장 서위, 김일성 종합대학 대학당위원장 홍락응 등이 중국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이후 전국이 대대적인 사상검토회의로 들끓었고 많은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갔다. 전 조선중앙방송 기자를 지낸 장혜성 작가.
사실 그때 군대 안에서 그 군단장, 사단장급은 거의 다 팔로군 출신들 다 잡고 있었거든. 그런데 일을 안 하니까 김일성이가 56년 8월에 제일 처음에 8월 종파락에 갖고서 최창익이 박창옥이 이거 철회 가렸어요. 그건 말이 그래서 두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뒤에 달린 사람은 수십 명이고 거기 또 가족까지 하기 말하면 수백 명이 단꺼번에 숙청된 거죠. 그걸 첫째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 58년 3월에 또 본격적인 그 숙청이 있었는데 58년 3월에 숙청에서는 군대 내에 있던 중국, 그러니까 인민해방군 출신들 여기서는 그 중대장 이상은 모조리 다 숙청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상검토를 거치지 않고 비밀경찰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가혹하고 잔인한 숙청이 이어졌다. 전 조선인민군 협주단 무용 배우였던 김영순 씨.
하나 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막 무더기로 사라졌어요. 그냥 저 자동차에다 싹쓸이 해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울고 불고 하는 것도 많고 그렇게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다 데려가고 다 정말 이주연이랑 그 장평산이 이대성 방어산 이런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전쟁 영웅이에요. 방어산이랑 이중 영웅이에요. 그런데 다 숙청됐잖아.
전쟁 영웅도 숙청됐고 이중 영웅도 사라졌다. 김일성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대 세력은 물론 가족까지 모조리 죽여버렸다. 전국이 피비린내로 얼룩졌던 이 사건,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이다. 8월 종파 사건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은 1957년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1인 독재 체제가 자리를 잡는다. 1958년 3월부터는 군대에 있던 연안파 계열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한다. 그리고 그해 12월부터 1960년 12월까지 2년간 중앙당 집중 지도 사업을 벌여 불순분자를 색출해 처단하거나 산간벽지로 강제 이주시켜버린다. 북한에서 조선중앙방송 기자 생활을 했던 탈북인 장혜성 씨.
그 중국 연안 쪽에서 나온 그 뭐 연안파, 연안파만 아니라 이 자기 그 동북에서 조직됐던 그 제47군 산하의 부대들,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4사, 5사, 6사, 안동 12사 이 4개 사단인데, 이 4개 사단이 그 6.25 전쟁에서 북한군으로서는 제일 그 최전선에서 제일 혁혁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대단 말이에요. 이 부대의 지휘관들은 다 밑에 있는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휘관들이 다 그 중국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 제대된 사람들까지 이걸 다 걷어모느라고서 걷어서 깨끗하게 숙성하느라고서 그렇게 한 2년 정도 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은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까지 모두 제거하고 만다. 심지어는 함께 피를 흘렸던 전우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였다.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은 독재를 더욱 강화했고 지식인의 출신 성분을 엄격히 따지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옥죄는 출신 성분은 8월 종파 사건에 따른 숙청에서 시작해 지금까지도 북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오늘날 정치범 수용소의 출발점도 8월 종파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북한의 통제구역이 등장하는데 김일성을 반대한 종파사건 연루자 및 가족들을 산간벽지에 집단으로 수용시켜 특별관리에 들어갔던 것이다.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으로 반대 세력을 모두 숙청한 후 1인 지배체제, 즉 독재정치를 더욱더 강화한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그 당시 확립되어 가고 있던 그런 사회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그와 함께 김일성의 1인 지배 체제를 강력히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자면 김일성의 스탈린 흉내내기다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그리고 북한에 본격적으로 계급이 생기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반계급을 내세운 북한을 철저한 계급사회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출발선이 그 당시의 중앙당 집중주도사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김일성은 독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족을 후계자로 삼기 시작했고, 봉건시대의 잔재인 계급을 다시 들고 나와 북한을 철저한 계급사회로 만들어버렸다. 반김일성 세력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함과 동시에 반김일성 세력을 막기 위해 시작한 8월 종파 사건. 김일성은 반대 세력의 피를 짓밟고 본격적으로 독재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독재의 권력을 잡은 김일성. 김일성은 지금까지도 북한 주민들을 속게 만드는 일을 벌이게 된다.
분조관리제를 해가지고 골고루 분배원칙, 사회주의, 공산주의, 높은 봉오리를 점령하면 우리가 생활이 향상되고 누구나 똑같이 잘 산다니까 거기에 다 현혹된 거지. 이 밥에 고깃국에 비단옷에 기와집을 쓸고 산다 그러지. 그 다음엔 어버이 수령님과 어머니 당의 품에 기쁨도 슬픔도 다 아래라. 어버이 수령만이 너희들의 생사 운명을 다 책임진다. 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수령인가 말이야.
김일성은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 약속하면서 그러기 위해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눠야 한다고 북한 주민들을 현혹하기 시작한다. 김일성이 첫 번째로 주민들을 속였던 방법은 토지 분배. 그는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해 20개 정강을 발표한다.
일제 잔재 청산. 서작제 폐지, 8시간 노동제, 선거에 의한 지방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 설치.
20개 정강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들까지 내놓는다. 그해 3월에는 토지개혁 법령을 공포한다. 이를 통해 김일성이 노렸던 것은
북조선이 민주기지라는 점을 부각시켜야겠어. 조선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정부는 우리 북조선이란 점을 선전하는 기야.
당시 토지개혁은 북과 남 인민들의 절박한 과제 중 하나였다. 북한의 경우 당시 총 경제면적의 58%를 4%에 불과한 지주가 차지하고 있었고 농민들의 80%가 가난한 빈농계층을 이루고 있었다. 남한의 경우는 인구의 70% 이상 10명 중 7명은 농업에 종사했는데 다른 사람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이 83%나 차지하고 있었다. 토지개혁은 남북한 모두 이루어졌고 남북한 모두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그 방법은 180도 달랐다. 먼저 북한의 김일성은 어떻게 토지개혁을 했을까?
그 이렇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면 그 가을에는 수확이 많겠지?
그럼요. 열심히 가꾸면 내년에는 배골지 않을게요.
멈추기요. 오늘부터 이 땅을 몰수하겠어.
아, 통제. 이 땅을 몰수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땅이야요.
말이 많소.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의 지침이요. 당장 땅을 내놓으시오.
동지. 자, 땅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럼요. 땅값은 쳐주고 가져가겠지요.
말이 많소. 땅값은 없습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이게 무슨...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들으신 대로 북한의 김일성은 1946년 단 20일 만에 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해버린다. 당시 북한은 토지를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권만 주었지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니었다. 반면 남한은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고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다. 조건은 연간 소출량의 150%를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 5년 뒤에는 자기 땅을 갖게 되는 조건이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의 토지개혁은 아니었다.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의 설명.
경제적인 또는 경제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단지 경작권만 농민들에게 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에서의 토지개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국과 북한의 토지 개혁을 비교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형식으로 준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적 골간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우리 한국의 이 농지개혁, 뭐 보통 이제 통칭 뭐 토지개혁이라고 합니다만,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근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간에 처음부터 출발하는 선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토지개혁은 실패한 개혁이 됐지만, 당시 북한에서는 이 토지개혁이 김일성의 정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전 조선인민군 협조단 무용배우였던 김영순 씨의 증언.
정말 토지 패말뚝에다가 김재원, 김아무개 이렇게 다 써붙이는 거, 그 패말뚝을 쥐고 배잠방에 입은 농민들이 밤을 새워서 울었어요. 토지를 받은 기쁨, 그거 다시 봤죠. 그래서 재령벌의 김재원 노인은 첫 현물세를 농사를 짓고 열 소달구지에다가 아라리 나다를 골라서 30제, 37제 현물세를 싣고 평양으로 왔거든요. 당중앙을 찾아서. 정말 위대한 수령님께 그렇게 배려를 준 것을 보답하는 차원에, 그래서 첫 농민 영웅이지 않아요.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작인, 빈농, 머슴들 같은 계층으로 구성된 농민위원회가 집행을 했는데, 이들과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은 대거 당에 입당했고 충성을 맹세했다. 김일성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처음에는 내 땅을 가지는 줄 알았던 북한 주민들. 열심히 일만 하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 굳게 믿었던 주민들. 결과는 어떤가? 누구보다 북한 주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 탈북한 함경도 지역 농장원 정수철 씨.
그 군량미를 그렇게 다 뽑아가고, 그 다음에 양정에 바친 그 수매곡이란 게 있어요. 그 수매곡 바치고, 그 다음에 농장 관리 운영하면서 일체 비료, 방막, 농기계 부속품, 그 다음에 연유, 그 다음에 농약 살초제, 뭐 이런 거를 다 농장 자체로 하니까 그 빚을 물어야 돼. 그 빚을 제끼고, 그 다음에 농장 가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 몫을 좀 떨고 놓고. 이렇게 하면 다섯 번째가 농장은 분배되는데, 그 분배가 어느 만큼 되겠는 건 선생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다 뛰다 나.
김일성이 약속했던 입합의 고깃국을 먹는 세상은 결코 오지 않았다. 아니, 김일성의 협동농장으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이유,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의 분석이다.
협동농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그런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 자극이고 하나는 물질적 자극인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물질적 자극인데, 이 물질적 자극이 개인들에게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이런 의지 같은 거를 위축시키고 축소시켰다.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것을 가질 수 없는 신세. 열심히 일해서 군인과 당 간부들의 배만 채우고 농민들은 굶주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며 좋아했던 농민들은 결국 거대한 지주나 다름없는 협동농장에 묶인 소작인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김일성의 농업협동화는 생산의욕을 감퇴시켰고 현지 실정과 맞지 않는 획일적인 당의 주체농법은 북한의 농업과 모든 경제를 조금씩 파탄하게 만들었다. 조선 외교관을 지낸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이 해에 공업 분야에서도 수공업까지 이런 도장을 파는 사람, 시계수리공, 구두닦기 이 모든 것이 협동화됐습니다. 중요하게는 여기서 농촌협동화를 중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농촌협동화가 조직됨으로써 개인들의 토지 소유가 협동에 이제 다 포함됨으로써 개인 소유가 그때부터 없게 됐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조합에 들어가서 농민들은 그냥 자기 노동력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그 노력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 그런 말하자면 농업 노동자 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김일성은 자력갱생을 했다고 선전한다.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물론 대외에도 자력갱생에 성공했다고 발표한다. 실제로 북한은 1958년도 경제적으로 성과를 거둔다. 그런데 이런 성과가 김일성의 노력 때문일까? 천만의 말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겠다.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 북한의 김일성이 자력갱생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그 이면에 숨은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북한 사람들 잘 모르는 게 뭘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김일성이 정치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하는 그런 그 김일성 정치에 대한 애수가 남아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됐나 하니까 전쟁이 끝이 난 다음에 소련에서 그때 사회주의 체계가 그대로 남아있었으니까 소련에서 10억 루블리를 북한에 다 지원해줬어요. 또 동굴아파 모든 나라에서 지원했고 그때 심지어 이 몽골 같은 데서는 뭘 몽골은 정말 그 목축업이나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막대한 지원을 해줬어요.
조선중앙방송 기자를 지낸 장혜성 작가의 증언이다. 들으신 대로 북한이 1958년 경제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은 김일성 때문이 아니라 외국의 원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60년 이전까지 외국에서 받은 원조. 소련에서 10억 루블. 중국 8억 원,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과 몽골 등에서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업자재와 생필품을 지원받았음. 이 원조는 북한 전체 예산의 23.6%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
1960년대 이전 북한이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받은 지원이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가 넘는다. 이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경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60년대 이후에도 계속 외국에서 원조를 해주리라 믿었고 그래서 1957년부터 1961년까지 인민경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려고 계획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는 기대한 만큼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자 김일성은 주민들을 다구치기 시작했다.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을 기정사실라 해서 경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경제계획을 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법 중에 롤 모델로 썼던 것이 소련의 스타노프 운동이고 중국의 대약진 운동을 롤 모델로 해서 북한에서 이제 천리마 운동을 했다.
이른바 천리마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1958년부터 전 인민들을 동원해서 벌였던 천리마 운동. 처음에는 생산 경쟁 운동으로 전개됐지만 천리마 운동은 단순히 생산 운동에 그치지 않았다.
인민은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모두 제 힘으로 타이하고 천리마의 대진군을 다그쳐 그처럼 짧은 기간에 전변의 새 역사를 마련했습니다.
생산자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운동으로 확대한 것이다. 즉, 생산 과정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을 만들므로써 생산의 집단적 혁신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한 생산 경쟁과 구별된다. 조선인민군 협조단 무용 배우였던 김영순 씨의 증언.
이 기세에 그저 전인민이 그저 지셀 줄 모르게 뛰어 달려갔지. 천리마로 뛰어갔지. 우리가 걸어서는 절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 못한다. 뛰어도 모자란다. 막 그저 마라톤처럼 천리마로 달려가자. 이렇게 해서 전인민이 그 하나의 초점에 다 맞췄댔어요.
천리마 운동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다. 1960년대 초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크게 놀라는데 집에는 자물쇠를 잠그지 않았고 도둑이 없었으며 환자가 생기면 집단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조선 외교관을 지낸 북한 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이런 그 운동은 그 일정한 기간 성과를 거뒀죠. 사람들이 열의를 높이고 그 작업 현장에서 밤을 밝히고 정말 불덩어리 같은 용광로 보수에 또 전기로 보수 이런 데 물을 묻힌 그런 가마니 같은 걸 쓰고 들어가서 보수를 하면서 그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어떤 개인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고 사람들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에 이것이 식어 들어갔습니다.
천리마 운동 과정의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것도 등장한다. 김일성이 제시했다는 청산리 방법은 당 일꾼들로 하여금 군중 속으로 돌아가 고락을 같이 하면서 군중에게서 배우고 가르쳐 당의 정책을 관철하는 데 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청산리 방법을 공장 관리에도 도입해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불렀다는데 김일성이 공장에도 도입을 한 이 방법은 결국 모두의 실패를 가져오고 만다.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
북한의 경제 운영하는 스타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에도 정치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정치 우선의 원칙을 협동농장뿐만 아니라 공장 운영에도 가미를 했다. 그래서 이 이제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경제적 효율성은 무시가 되고 당의 입김이 강화됨으로 해서 경제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자신 있게 내놓은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방법이 되고 만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초창기 공장 운영을 관리해온 지배인들의 관료주의나 주관주의를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어느 순간 당 비서들이 독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공장의 생산활동은 위축되고 북한 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조선 외교관을 지낸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원래는 그 집단주의가요, 어떤 폐해가 있는가, 북한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그 공장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주인이 없다는 말과 같죠. 그런데 여기서 원래 이전에는 지배인의 그런 유일한 체계로서 이 기업 관리를 해왔지만 지배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여기에 공장당위원회가 이런 집체적인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전면에 나서다 보니까 이런 그 공장 운영 관리가 매우 허약해지고 생산 증산도 매우 이제 저조한 이런 결과를 내었어요.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모두가 주인이라 현혹했으나 그 모두는 지금까지도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인민들은 피와 땀을 바쳐가며 당과 국가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 열매는 여전히 인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의 희생으로 반짝 성과를 보였던 협동농장과 천리마운동은 결국 인민들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족쇄가 되고 말았다. 누가 선량한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족쇄를 채웠는가? 김일성의 실패한 정책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3부 김일성을 반대하는 자 모조리 숙청이다. 기획 자유조선방송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기술 구본숭 취재 강신삼 김보연 박성구 구성 서연희 제작 김민수 성우 이탁, 최연철, 김경희, 권도일, 해설 유강진. 다음 시간에는 제4부 인민의 나라에서 수령의 나라로를 보내드립니다.